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같이 찾으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어떻게 참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될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마지막 대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으로 천년왕국으로의 진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천년왕국으로의 진입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그 지상 통치가 이제 천년 동안 지속되는 그 왕국, 그것을 우리가 흔히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왕국에 대해서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을 해왔다. 이제 그러면서 그 왕국이, 그렇게 수천 년 전서부터 예언해왔던 그 왕국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 그렇게 먼 일이 아니다. 만약에 교회의 휴거 사건이 올해라도 일어난다면 그 천년왕국은 바로 그 7년 후에 이제 시작되는 왕국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어떤 때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때는 평화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없고, 폭력이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폭력이 없는 때라는 이것은 정말 굉장히 큰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들에 대한 폭력, 그것이 낙태지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학대, 전온 세상에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무지막지하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학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 약자들에 대한, 특별히 여자들, 또 노인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폭력,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폭력들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득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그러한 폭력이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또 안식의 때라 그랬습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과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이제 안식이 있는 그러한 때이지요. 그리고 이때는 다시 나게 하는 때, 새롭게 하는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짐승의 본성도 회복되고 이 땅과 자연 만물도 다 회복되는 그러한 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천년왕국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오늘 할 내용은 교리적으로 조금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성경 구절들 인용들도 많고 그래서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기록을 해놓으신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제껴놓을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자꾸 이것에 익숙하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을 성경 여러 곳을 같이 보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각자 자신을 조금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곳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곳에 들어가시겠지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꿈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그것을 밝혀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을 일들을 이미 다 밝혀 놓으신 거죠. 거기에 보니까 네 개의 왕국이, 세상 왕국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 이것은 금머리, 그래서 금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과 두 팔에 해당하는 메대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은왕국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리스 왕국이었죠. 이것은 놋왕국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재질이 노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 신상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세상에 맨 마지막에 있게 되는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했더니 로마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은 쇠 왕국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하나의 그 돌, 사람이 깎지 않은 하나의 그 돌이 이렇게 붕 뜨더니 그것이 그 신상을 쳐가지고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해당하는 그 왕국, 돌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그게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온 세상의 모든 인간 왕국을 평정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천년 왕국은 바로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돌 왕국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왕국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시게 될 때에는 그 모습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 어떤 육신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기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꽃미남도 아니셨을 것이고 뭐 근육질의 그런 어떤 남자도 아니셨을 거예요. 그냥 굉장히 평범하면서 이렇게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사도 요한이 묘사한 그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니까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는데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으시고 눈 같으시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때 죽은 자 같이 돼서 그발 앞에 쓰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우신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두려우신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천년왕국에 우리가 뵙게 될 것임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예수님의 몸은 지금의 이런 어떤 물질적인 몸과 다른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집에 그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중간에, 방 중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어떤 공간이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물질 세계의 어떤 그 공간의 제약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인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보면 그 옆구리나 손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의 흔적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었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모습인데, 그런데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그럼 인간들 중에서는 그럼 누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겠는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대상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 신약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신약 교회라고 얘기할 때그 기간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해에 있었던 그 오순절 사건,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만간 있게 될 휴거 사건. 그 휴거 사건까지가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년 정도 기간에 성도들을 우리가 교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인데, 이 안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약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뭐 200년 전에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그 우리의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때에 예수님 공중재림을 하시면은 그때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먼저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던 모든 그 성도들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혼은 하늘에 있지요. 혼은 하늘에 있고 그 썩은 몸은 땅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그 몸이 재조합이 되면서 하늘에 있는 그 혼들과 다시 결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곧 뒤따라서 가게 되는 살아남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성도들. 그러니까 저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저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미 죽었든지 아니면 아직 살아 있든지 신약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 몸을 입고 다시 오게 될까요? 몸을 입는 순간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에 둘 다 몸을 입겠지만, 그러나 7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물론 그때 오는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언급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이 신약 성도들,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이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과 유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모습, 그 몸을 우리 성도들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보면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8절에 하늘에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거냐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죠.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서로 다르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땅에 속한 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하늘에 있는 몸들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될 터인데 그 중에서도 또 서로가 또 영광의 급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공정하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과 겨우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기 할 것 다 한 사람과 영광의 급이 같으면 그게 불공정한 거지요. 물론 땅에 속한 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스러운 몸 중에서도 급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15장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 내내도 당연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도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유사해진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몸에 관심이 많죠.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관심이 많고 요즘 남자들도 굉장히 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짱, 몸짱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많은 투자도 하고 이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멋진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천사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다 천사같이 되는 것입니다. 다 천사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33살 반 정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의 나이인 33살 반 정도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활력이 있는 그 청년의 그때 몸의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배도 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그러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또 들어가냐?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 말고 누가 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자꾸 이제 교회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되냐. 자, 먼저는 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모세 율법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신약 시대인데 구약 시대 이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 이전까지 사람들은 또 구약 이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약 이전 사람들과 구약 시대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사람이 의인이 죽으면 어디를 갔냐면 이 땅속으로 갔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근 공처럼 되어 있는데 공의 중심부,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중심, 저쪽에서도 중심, 이쪽에서도 중심 하는 그 공의 중심부에 갔습니다. 그 중심부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과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이 이제 낙원이고, 그리고 이제 지옥이 이제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지옥이.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고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혼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나사로에 관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비유가 아니고 실명을 사용하신 실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구약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혼들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몸은 땅 표면에 무덤에 묻히지요. 그러나 혼은 지구 중심부에 있는 그곳에 가는데 악인은 지옥으로 가고 헬 지옥으로 가고 의로운 자들이 파라다이스, 이 낙원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그곳에 이제 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품과 또 지옥 이것을 이제 조금 넓은 의미로 사용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두 개가 좀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순간에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면서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혼들이 누굴까요? 구약의 혼들입니다. 아직 신약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혼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의 그 이 혼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그때 몸을 입고 부활을 한 것입니다. 몸은 다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활한 몸인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부활한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일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이 부활한 몸을 입고 일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당연히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다가 다시 죽음을 경험했는지 아니면은 휴거가 됐는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지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또 휴거되지 않았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썩어 문드러졌던 그 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썩을 수 없는 몸, 죽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썩은 몸이 아니었고 나사로는 살아났을 때에 살아났다 하더라도 소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은 다시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무덤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의 이 몸은 이뭐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겠죠. 또몸 자체가 다른 몸이고 그러면서 또이 사람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이 복음, 부활 사실과 복음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사람들, 그때 일부 일어났던 사람들 말고 나머지 아직도 지하 땅 속에 이렇게 있던 그 혼들, 의인들의 혼들은 어떻게 되었겠냐? 지옥에는 물론 당연히 계속해서 지옥의 혼들이 남아 있지만 이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던 이 의로운 혼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낙원 전체를 셋째 하늘로 옮기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 8절에부터 보니까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절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시지 않고 누군가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어떤 이 셋째 하늘에 갔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빗대어 얘기하는 장면에서 보니까 거기에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맞춰 봤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낙원을 통째로 셋째 하늘로 옮기셨다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들이 셋째 하늘로 이동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아직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얘기는 신약시대에만 밝혀놓은 사실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6장 19절서부터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대언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몸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몸과 함께.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몸과 함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또 욥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9장 25절부터 보면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욥은 보통 우리가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구속자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살갗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서 이 벌레들이 다그 살점을 다 파먹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라는 얘기를 한게 아니라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아마 개역성경이 육체 밖에서, 내몸 밖에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개역성경과. 내 육체 안에서, 그러니까 몸을 입은 채로, 부활한 몸을 입은 채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욥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아닙니다. 실제 몸과 실제 눈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구약의 성도들도 몸을 입고 부활할 터인데, 그럼 이게 이제 시점이 언제냐? 시점이 언제냐 얘기할 때, 이게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좀 단서가 될수 있는 구절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찾아보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씀을 다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때 여유 있게 찾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절에 그때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미가엘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자, 이것이 대환난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대환난.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이거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고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었어요. 이거 대환난입니다.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여기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 여기 지금 다니엘이 얘기할 때 이건 구약 성도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 있을 것. 물론 그 기간은 여기서 밝혀놓지는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볼때이 기간은 1000년입니다. 천 년의 시간차를 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갈지니, 끝이 이르는 때,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때예요. 내 길로 갈지니, 내가 안식하다가, 안식하다가. 그러니까,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무덤에서 사흘 지나면 썩기 시작하지만, 이 혼은 죽지 않아요. 이게 아까, 땅 속에 낙원에 구약 성도들의 혼이 있었다 그랬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셋째 하늘에 그렇게 옮겨진 채로 그 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안식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들이라는 것은 아까 그이 1절에서 고난의 때, 대환난인 것이죠. 그래서 대환난의 그 끝부분에 이 다니엘이, 이제 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시점이 대환난의 7년 대환난의 그 끝부분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모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땅에서 이 대환난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하늘에서 있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 모든 그이 혼인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 부류가 다 거기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주례자가 있어야 되고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고 신랑의 친구들, 들러리들,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 하객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그 혼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다 맞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당연히 그리스도시고요. 신약 교회가 신부예요. 이스라엘은 처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처녀 들러리들.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의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그뭐 여러 이제 또 다른 이제 좀 부류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이 구성 요소 이제 혼인식의 구성 요소가 다 갖춰져서 위에서 하늘에서 혼인식이 있으려면 그럼 구약의 성도는 어쨌든 그 전에는 이미 부활을 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구약 성도들이 부활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흰말을 타고 내려오실 때 성도들이 같이 따라 내려오는데 그 성도들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구약 성도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조금 좀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더라도 일단은 한 번은 좀요 요런 부분들도 이제 좀 들어놓으셔야 다른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다른 분의 이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곳에 들어가는 다른 또 하나의 부류가 또 있는데 누구냐면 대환난기에 유대인들 14만 4천 명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2절부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헤아릴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자,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헤아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여기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불리고 이마에 어떤 인을 받게 됩니다. 표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인 거예요. 그야말로 여호와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여호와의 증인들인 것이에요. 지금 이 우리 바깥에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 여호와의 거짓 증인들 말고 실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대환난기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 이단에서 다 자기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모든 이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다 14만 4천이라고 불러요. 아주 공통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2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또 흥미로운 것은 이 12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들은 단지파도 우상숭배의 전력이 굉장히 심했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주축 세력으로서 뭐 굉장히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14만 4천의 지파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에스겔서 48장 이런 데 가보면, 37장, 48장 이런 데 가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이 지파가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은 부분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 대환란기에, 이제 이 회복된 유대인들, 회복된 유대인들 중에서 이 특별히 14만 4천 명이 그야말로 이 어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 전도특공대 이런 식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제 그 왕국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될 터인데, 이들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Virgin, 처녀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처녀 비유에서 이스라엘이 이 처녀들 다섯 처녀 할때그 처녀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그 인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또 14장 1절 이런 데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7년 환난기를 지나면서 나머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짐승의 표, 완전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텐데, 이 14만 4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이 표에 대해서 에스겔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표가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받게 되는 표가. 그래서 기록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이 이제 그이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4만 4천이 받게 되는 그 표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합과 그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7천 명과 유사한 것입니다. 어느 세대에건 참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룩한 씨들이 있는데, 14만 4천도 이제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왕국 복음을 선포할 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지금 대환난의 문맥에 있는 것이고, 이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좀 시간이 좀 충분하면 한절 한절을 이렇게 같이 보면 여러분이 좀더 쉬우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걸 1년을 해도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뭉텅이 뭉텅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만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게 이제 대환난의 문맥인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대에 이제 좀 핍박을 받는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볼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구절은 대환난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모든 선교단체들에서 이러한 구절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교회가 미전도 종족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그때 돼서야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구절을 근거로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대환난기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 전도자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에 보면 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32절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14만 4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굉장히 크게 활약할 것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회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대환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14만 4천 명의 활약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만 4천 명은 나중에 보면 모두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대환난기가 끝나기 전에 이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와 대조를 해보면 여기 셋째 하늘이에요. 이건 지금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대환난기의 어느 시점에 이들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중간에 죽임을 당했다는 어떤 표현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보호가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그러니까는 이 대환난을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그중에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핍박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대환난의 끝부분쯤 어느 때쯤인가는 휴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부활한 몸인 것이지요. 변화된 몸이잖아요. 우리가 휴거된 몸은 변화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몸을 입고 하늘에 같이 있다가 예수님의 지상재림, 7년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성도들이 오는 그때에 그 성도에 포함되어서 같이 이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두 시간으로 나누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누구냐?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지금 어린 양의 왕좌 앞에 이렇게 지금 서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계시록 7장 14절에 뭐라고 이제 대답하냐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그 14만 4천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왕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7년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그 형상에게 경배도 해서도 안 되고 이마나 손 안에 표를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러려면은 만약에 도심에 살면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붙잡혀서 순교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순교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이 여기 보면 다 목베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개가 있어 왔는데,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은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참수하는 거예요. 길로틴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단두대. 그래서 지금 이전 세계적으로 IS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참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이 단두대 재료들, 단두대를 만들 재료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두대의 그 칼날에 사용되는 그 특수한 텅스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느 특정 국가에서 수입해 간다, 미국에서 이제 수입해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세상을 준비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천년왕국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것이냐면, 민족 단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민족 단위로. 대환난이 끝나는 시점에 이 땅에는 하나의 거대한 심판석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을 통과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난 때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전 세계 인구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전 세계 반이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80억 중에 40억이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전체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곧바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이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자로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통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천년왕국 직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그렇죠. 지금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대환난 기간을 통과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41절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을 하시면서 양들과 염소들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인, 개개인에 대한 어떤 심판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양민족으로 구분되는 민족이 있고, 염소민족으로 구분되는 민족이 있을 터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이제 이 염소 민족으로 구분이 됐다. 그러면 그 민족은 민족 전체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양민족으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민족은 민족 전체가 그냥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그게 영원히 구원받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기간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불어나는데, 천년왕국의 맨 마지막에 거대한 반란이 있고, 그 반란을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단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어찌 됐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어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형제 민족인 유대인들, 대환난 기간 동안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어느 민족이 도왔느냐 아니면 배척했느냐에 따른 것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이 뒷부분, 41절 이후의 이 뒷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대우를 했는지, 특별히 그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어떤 대우를 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누가 들어가게 되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수님이 오시고 7년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누가 거기를 들어가게 될 것이냐? 먼저는 당연히 그 주인공이신, 그 왕국의 주인공, 돌왕국, 그 왕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거기 들어가셔야 되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인류 중에서는 누가 들어가겠냐?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 어떤 두 부류로 딱 나누면, 들어가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여전히 죽는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부류는 더 이상 숫자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수는 고정된 채로 들어가서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신약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된 그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휴거 사건까지에 해당하는 그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이미 죽었든지 아니면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살아서 들림을 받았든지 거기에 속한 모든 신약 성도들이 변화된 몸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보면, 이제 조만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있을 것이죠. 사도 요한, 또 베드로, 또 뭐 스데반, 그렇잖아요. 또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뭐 마틴 루터, 또 디엘 무디, 조나단 에드워즈, 뭐 아도니람 저드슨,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와 그 이전까지를 포함해서, 구약 시대 이전까지를 포함해서 그때 죽었던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아벨서부터 또 에녹,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히스기야,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무엘 하는 그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환난기를 지나면서 선택받았던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그들이 같이 거기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몸이 변화된 몸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서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들, 뭐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영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받아들여도 막상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대환난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 그때 저기가 아무개가 얘기했던 게 맞았구나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려놓은 씨가 다 헛된 건 아닐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고 거기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순교했을 가능성이 많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해서 그랬다가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보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몸이 변화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 초인간 같은 그런 존재들로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는 몸, 여전히 지금에 속한 죽는 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 단위로 양민족에 속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여전히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명도 한 1000살까지로 연장이 되고, 물론 변화된 몸인 사람들은 수명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양민족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 수명이 연장이 돼서 1000년 정도까지를 사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낳냐? 굉장히 많이 낳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그 고가 마곡이라는 곳에서 이 마귀가 이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를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민족으로 분류돼서 여전히 아기를 낳으면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불어날 것이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또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완전한 안식이 있었냐?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뭔가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천년왕국도 똑같은 것입니다. 뭔가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지금 영원한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치고 완전한 쉼을 얻는 것은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리 멀지 않은 이 천년왕국 이 모습들을 우리가 자꾸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자, 베드로후서 3장 이건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자꾸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아래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이 올 텐데 끝부분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가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여기는 이제 천년왕국 전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경고를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찬송하지 않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